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예상대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임명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총서기 3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봄 열릴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도 다시 선출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 주석은 국가주석으로도 3연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중국 공산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내 핵심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그 7명은 시 주석을 포함해 리창 상하이시 중국 공산당 서기와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훈인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김세샹 중앙판공청 주임, 그리고 리시 광둥성 당서기입니다. 이 중 리창서기와 차이치서기, 김세샹 주임, 리시서기는 이번에 새로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 과거 시주석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시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앞서 22일 폐막한 당대회에선 제20기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량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빠지며 최고 지도부에서 제외됐습니다. 러시아가 22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해 미사일 폭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역 곳곳에 정전이 초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공격을 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협력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격추 역량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9개월째로 접어들고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발전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겨울철을 나는 데 필요한 전력과 에너지 부족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헤르손주에선 러시아 점령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대피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지역에서 약진을 이어가면서 헤르손주를 되찾기 위한 공격이 거듭되면서 나온 겁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후 헤르손주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이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쪽으로 계속해서 기세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후퇴하며 떠난 최소 두 개의 남부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BQ1과 BQ1.1이 이번 주 미국 내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의 16.6%를 차지해 지난주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두 변종은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오미크론 BA.5 변이의 하위 변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주간 단위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감염자 수는 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BQ1과 BQ1.1이 한 달 안에 가장 우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당국은 BQ1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지만 BQ1이 일부 면역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가 유럽 지역에서 앞으로 몇 주 내지 몇 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규제 당국은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부스터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BQ1.1은 적어도 29개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 전취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측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11월 14일까지 증언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들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베니 톰슨 특위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 부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명소 중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 당국이 수년 전에 평양 지하철 개발에 적잖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외국 언론에 공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서울의 지하철 영상이 미국의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이 소셜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공개한 동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이 매체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스릴리스트라는 이름의 이 매체는요, 이 영상 속의 여성이 두 도시의 지하철 예산과 시스템의 가격 대비 성능 효과를 말하는 가성비를 따졌다고 전했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말에 따르면 뉴욕시의 지하철은 서울의 연간 예산의 몇 배가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모든 역에는 승강장 문을 달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환풍구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모든 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서울 지하철 역이 총 290여 개, 860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온열 방석이 깔리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넉넉하며 지하철 표 한 장 기본 요금이 1달러 정도, 어린이는 34센트지만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릴리스트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분명히 뉴욕시보다 더 발전돼 있지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은 서울 지하철은 노선이 9개 불과하지만 뉴욕시 지하철 노선은 36개라는 점, 또 가성비에서 서울 지하철이 뉴욕 지하철보다 돈을 덜 들이고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적었지만 뉴욕 지하철은 운영 구간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1904년에 개통됐고 서울은 1974년에 개통됐으니까요. 서비스 시간도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년 전에 미국 CNN도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9곳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낸 적이 있었네요. 이 서울 지하철이 2위에 올랐는데요.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휴대전화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와이파이를 갖춘 세계 유일의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많은 지하철 열차에는 TV가 있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IT 강국인 한국의 전시물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평일엔 자정 전에 멈추고 주말에도 자정쯤 폐쇄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어떠신가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뉴욕과 서울을 방문하실 때 지하철을 직접 타보시고 그 역사와 이야기도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 넷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모기지 이자율. 모기지 은행협회 MBA가 미국 주택시장이 빠른 침체를 지속하면서 지난주에 모기지 이자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0년 고정 이자율은 10월 둘째 주에 6.94%로 일주일 전 6.81%에서 2002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MBA의 주간 모기지 신청 조사에 따르면 재융자 감소를 포함해서 모기지 신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융자 신청 비율은 전체 신청의 28.3%로 떨어졌습니다. MBA의 부사장이자 수석경제학자인 조엘 칸 씨는 올해 금리가 상승한 속도와 수준은 재융자 활동을 크게 감소시켰고 구매시장에서 기존의 경제 속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가변금리 모기지 신청서의 비율은 모기지 신청의 12.8%로 올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개월 연속 강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 또 다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9월에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조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보청기.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규정에 따라 처방전이나 건강검진 없이 저렴한 보청기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8월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청기의 판매를 승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바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잠재적으로 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했는데요. 경증에서 중증도의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청기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조기구는 건강검진, 처방전 또는 청력 전문의 조정 없이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지난 8월부터 정부가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보청기 한 쌍당 약 2,800달러를 절약하고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또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폴란드가 이 한국의 다연장 로켓인 천물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로켓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죠.
네, 크리스토프 포아테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물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 폴란드군이 더 많은 화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원한다고 이 포아텍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군비청이라면은 폴란드 국방부의 직속 기관인 것 같은데요. 방산물자의 선정과 수출입 계약을 주관하는 부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무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주도해 왔는데요. 이 계약 물량은 천무 288문. 금액은 약 6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고요. 2023년에 첫 인도분이 폴란드에 전달될 걸로 관측됩니다.
네, 네, 이 천문이라는 무기가요. 한국판 하이마스라고 불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거리 최대 8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타격을 입히고 있는 미국제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일명 하이마스와 비슷하긴 하지만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이마스의 경우 227mm 로켓 6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천문은 12발을 탑재해서 하이마스의 2배 화력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푸아텍 대변인은 군비청이 이런 천문 성능은 물론이고 기존 무기들과의 호환성도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구입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죠?
네, 한국 방산 기업들과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천무 수입을 승인한 19일 한국 창원에서는 당시에 계약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출고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폴란드가 천무 말고 또 다른 무기도 거래하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아텍 대변인은 BOA에 폴란드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비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 군과 우리 산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폴란드의 이런 행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 주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17만 명 수준인 상비군의 규모를 30만 명으로 늘리고요.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 예산의 비중을 현행 2% 수준에서 3%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국방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과 폴란드의 이런 협력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두 나라의 방산 협력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제임스 이너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한국과 폴란드의 올해 첫 대규모 방산 계약이 알려진 8월에 아시아와 유럽 동맹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건 고무적이다 이런 의견을 트위터에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전반에 걸쳐서 민주주의 무기고를 재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죠. 자, 북한이 지난 14일에 동서해 완충구역을 향해서 사격을 했는데 또 포사격을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였던 북한이 18일 오후 10시경부터 황해도 장산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그리고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각각 가한 걸로 관측됐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한국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 이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네, 북한이 금강산에서 한국 측 시설을 추가로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 소식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3년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루하다고 지적했던 시설 중에 한 곳을 또다시 무너뜨린 건데 이 형체가 온전한 한국 소유의 자산은 이제 한 손에 꼽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철거된 곳은 어딘가요?
네,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고성항 횟집 건물입니다. BOA가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했는데요. 평소 갈색 지붕이 선명하던 이 고성항 횟집 건물이 지금은 붉은색 대신에 콘크리트 잔해가 만들어낸 걸로 보이는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구역에 있는 횟집이라면은 뭐 당시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북쪽, 그러니까 항구 부근에 위치한 시설이었는데요. 단층 건물이지만 폭이 80m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현대아산 소유의 운영은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맞는 구조로 2003년 12월에 개관했고요. 총 236석을 갖췄습니다.
네. 자, 그랬던 건물이었는데 이 기사에 실린 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이 붉었던 지붕 흔적이 없더라고요.
네. 북한이 고성황 횟집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은 지난달 중순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플래닛랩스의 8월 28일자 위성 사진에서는 고성황 횟집의 갈색 지붕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9월 1일자 사진에서는 지붕의 일부가 뜯긴 듯 이 회색 면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9월 8일에는 이 주 건물이 있던 자리가 콘크리트 잔해로 뒤덮인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24일에는 이 작은 부속 건물마저 무너진 듯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에 10월에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기분이 나빠진다라면서 남측 시설을 좀 드러내라라는 지시를 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면서 이 남측 시설을 보고 너절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네.
그리고 올 3월부터 예, 북한의 남측 소유 건물들을 철거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고요. 4월에는 한국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운영하던 이 금강산 골프장 8개 숙소동을 해체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8월부터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 온정각,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등에서 철거로 보이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으로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의 지붕이 뜯긴 사실이 드러났었죠.
네, 현재 문화회관, 온정각,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등은 전면 철거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온전한 건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한국 측의 자산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온천빌리지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건물 폐기물을 무기에 재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자산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이자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동향을 엄중히 주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측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비판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의 외교관들이 올해는 한국 전쟁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과거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설전을 벌인 주제가 뭔지 또 내용이 뭔지 좀 보죠.
네, 18일 재개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토의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자 이 김 서기관이 반박권을 요청해서 한국, 일본을 직접 겨냥한 건데요. 앞서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오전 토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었습니다.
네, 김인철 서기관 사진이 기사에 크게 걸렸던데요. 반박권을 요청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 한번 들어보죠.
네, 김 서기관은 한국을 유엔 공식 국명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신에 남한,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라고 부르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는데요. 북한 김 서기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historical facts clearly show that the vicious cycle of the strained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fallout.
네, 한국 대북 정책이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이란 말을 했는데요.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역사적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악순환이 미국과 한국의 반북 공조의 여파라는 점을 보여주며 한국의 지속적인 적대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 상황과 영내 평화, 안정에 악영향을 불러오는 근본 원인이라고 김 서기관은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 측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이현구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1등 서기관이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반박권을 사용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Mr. Chair, speaking of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everyone in this room knows which country started the Korean War.
네,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말하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나라가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어떤 나라가 계속해서 도발과 적대적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을 거라면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주목하고 싶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새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는 즉 북한은 올해만도 4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노골적으로 군사적인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북한이 반박을 했나요?
네,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사용해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특히 미국과 한국이 올 8월부터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활동은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미한연합훈련이 정상화된 8월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김 서기관은 8월 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일본 측 주장 간단하게 살펴보죠.
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는 군사강국이 되지 않는다는 방위지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서기관이 일본 정치권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에 따라서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핵 공유를 논의할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선택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사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 여섯 번째 시간으로 대한공화국 통신부와 한국 친우회를 만들어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9년 한국에서 발생한 3.1운동을 계기로 서재필은 여러 단체와 지역으로 나뉘어 성장한 재미 독립운동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아우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 동부에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선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국내 운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동포들과 유학생들을 모아 한인연합대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평화회의에 갈 여권 발급을 교섭하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던 이승만, 정한경 등과 함께 3월 하순부터 이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에서 리틀 극장을 빌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차 한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짧은 준비 기간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의 사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 각 지방에서 모여든 한인 대표들과 학생들 약 150명이 참석했고 그 지방에 미국인 유지들 및 한국에 다녀온 선교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한 강연과 지지 연설, 토론이 이어졌고 각종 결의문과 호소문, 청원서 등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1차 한인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후가 들어섭니다. 바로 대한민국 통신부입니다.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대한공화국 통신부는 1차 한인대회 이튿날인 4월 15일 서재필의 제안을 대한인 국민회가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왕직 교수는 대한공화국 통신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차 한인대회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미국 사회에 홍보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다만 이제 돈은 아직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창호계의 이제 대한인 국민회,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국민회라고 하는 국민회가 지원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당파에 기울이지 않는 독립적인 홍보기관이었어요.
홍보기관이었던 대한공화국 통신부는 1919년 4월 22일 출범했고 서재필이 그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통신부 수장을 맡으면서 서재필은 이달 29일 미주 한인사회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북미와 하와이와 멕시코에 재류하는 동포에게 고하노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한 터럭에 달린 이때 누구든지 마땅히 나라를 구할 생각밖에는 두지 말지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우선 우리의 당하는 정황과 사실을 미국 공중에 알리어 세계 앞에 내어놓는 일을 허락하였노라. 이번 필라델피아에 모였던 대한자유대회의 청함을 인하여 대한공화국 통신부를 이 필라델피아에 두고 우리 국민회에서 부탁한 외교의 시설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서재필은 통신부 책임자였지만 공식적인 선전활동을 위한 여행 경비 외에는 정기적인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공화국 통신부는 출범한 뒤 곧 다른 기구 산하기관으로 재편되는데요. 한국숙명여자대학교 이황직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부는 이제 나중에 3, 4개월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식 기구가 되거든요. 구미위원부로 포함이 되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또 이승만이 이제 임시정부 대표가 되면서 결정한 게 한국통신부하고 파리위원부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교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거든요. 구미위원부로 개편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격은 임시정부 산하 외교 홍보 활동을 주관하는 기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통신부와 구미위원부의 관계는 일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설립했고 필라델피아의 통신부는 미주 동포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와 선전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출판과 홍보 사업 외에 대한공화국 통신부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은 친한파 미국인들을 결속하여 한국 독립운동의 후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한국 친우의 출범으로 가시화됐습니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1차 한인연합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서재필은 회의 둘째 날 논의되었던 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 친우의 조직 계획을 국민의 총회 측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동정과 도덕적 원조를 지원하는 백인 친구들을 등록할지니 그리하면 미국 국민 가운데 장차 우리 조국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일하며 또 우리와 같이 일할 견고한 단체가 있어질지라. 우리는 이제부터 마땅히 전력을 다하여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외교를 진행하여 일반 미국인의 동정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의 조직하는 미국인의 유력한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부에게 대한공화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찬조하라고 권고하게 할지라.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한국친우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한국친우회는 그 미국에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종교계, 교육계, 실업계 각 분야의 그 외국인 유력자들로 조직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 조직은 1919년 4월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 그 둘째 날 그 필라델피아에서 논의가 돼서 이것이 맨 먼저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한국친우회의 설립 목적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시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 단체 설립 목적은 그 코리아 리뷰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첫째로 기독교와 자유독립국가를 위한 고통당하고 있는 한민족에게 미국의 동정과 도덕적인 지원을 보낼 것. 둘째로는 한국 민족이 지금까지 받아온 일제의 학정과 부당한 대우를 가능한 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도덕적 영향력과 호의적인 조정을 하게 할 것. 셋째로는 한국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미국 국민들에게 알릴 것. 그리고 넷째로는 세계 모든 민족과 우정과 사랑과 영원한 평화를 증진하며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에 수집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이런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직합니다.
서재필과 미국인 친구들은 1919년 5월 15일 필라델피아 북서부 레딩시의 라자극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튿날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친우회를 결성했습니다. 결성 당시 이사진은 서재필과 톰킨스 목사, 사역자인 밀러 교수, 그리고 베네딕트 기자 등 11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본부 창설 이후 한국 친우회는 인근 레딩시와 오하이오주의 포스토리아, 티핀, 리마, 콜럼버스, 맨스필드, 얼라이언스 메리언, 그리고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지에서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1920년 10월에는 영국 런던에, 1921년에는 프랑스 파리에도 한국 친우회 지회가 결성됐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기독교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서재필이 한국 친우회를 통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재필은 필라델피아 통신부와 한국친우회를 동시에 지도하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적인 호소, 양심의 호소를 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서 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순회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고 선전문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서 각 지역의 친우회를 결성하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친우회 회장이었던 톰킨슨 목사는 1921년 6월 28일자로 주일 일본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국이 독립되는 것이 일본에게 이익될 뿐만 아니라 미일 간의 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워싱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커빌 등 미국 각지에는 물론이고 1920년 10월에는 영국 런던에, 1921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까지 한국 친우회가 결성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친우회 회원은 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서재필을 대표하는 활동으로 한국친우회가 자주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1922년 서재필이 제이슨 상해의 경영 악화 탓에 재미 독립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면서 한국친우회의 활동도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가 대한공화국 통신부와 한국친우회를 만들어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28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일본의 새 정부는 온건파인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전쟁 장관은 팽창주의자인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급진파가 정권을 잡은 일본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프랑스에 강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영국이 중국 남서부 도시 충칭으로 가는 버마로드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미국과 일본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1940년 하반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금속과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중국에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측 관리들은 영국과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비밀리에 만나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공동 방위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미국과 일본은 오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협상으로 아시아 남부 지역에 대한 일본의 공격 개시가 지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공격이 늦춰질 경우 일본 내 온건파 지도자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동안 미국의 이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새로 침략 행위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시아의 긴장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1941년 중반 독일 나치군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독일의 공격으로 러시아는 동부 국경 지역에서 어떤 전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인도차이나 남부를 자유롭게 침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인도차이나 침공에 세 가지 주요 조처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일본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둘째, 필리핀 군대를 미국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일본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 내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고노의 총리 같은 온건파 지도자들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한 번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과 해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 세력을 영구적으로 몰아내도록 전쟁을 벌일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은 1941년 마지막까지 계속됐습니다.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 관계는 미국과 독일 베를린의 나치 정부만큼이나 적대적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군 당국자들은 일본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이 입수한 비밀 정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는 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당국자들은 일본의 공격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 대부분은 일본이 일본 남쪽을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본 군 수뇌부는 미국의 주요 태평양 군사기지인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거대한 미국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근현대 전쟁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습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항공모함 여러 척을 포함한 일본 함대가 은밀하게 서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은 거대한 미국 해군과 공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발사했습니다. 그 시각 미 해군 병사들은 잠을 자거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자행된 갑작스러운 공격은 모두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군 기지 밖에 있는 일부 미국인은 하늘을 나는 일본 전투기를 보면서 새 항공기로 비행훈련하는 미국 공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리는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모두의 짐작이 틀렸음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비행기는 불과 몇 분 만에 강력한 미군 전함 6척을 침몰시키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폭격으로 미 해군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항공기의 반을 파괴하거나 손상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의 기습 공격에 너무 놀라 제대로 전투를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입은 타격에 비해 일본의 손실은 아주 적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파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자세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는 진주만에서 입은 엄청난 군사력 손실에 관한 진실이 알려지면 미국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음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최고의 인기의 행진곡 작사가 줄리아 와드 하우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애창되는 전통 행진곡 중 하나, Battle Hymn of Republic, 공화국 전투 창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가사를 붙여 이 곡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행진곡으로 만들어 놓은 여류 시인 줄리아 와드 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군인들의 행렬이 대륙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북쪽에서 온 병사들도 있고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나라로 분리돼야 한다는 남쪽의 병사들도 있습니다. 싸움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됐습니다. 여름에 태양이 불처럼 뜨거워도 찬 겨울바람으로 눈발이 얼굴을 때려도 이들은 행진했습니다. 미국은 노예 해방과 합중국 분열을 막기 위한 처절한 내전, 즉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4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땅도 사람도 파괴됐습니다. 젊은 병사들에 얽힌 많은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군인, 영웅적인 군인, 그리고 고통과 죽음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싸움터에 나가면서 부르는 군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는 어느 것보다 북군의 정신과 사기를 북돋아주는 행진곡이 있었습니다.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He has loosed the fateful lightning of his terrible swift sword. His truth is marching on.
바로 Battle Hymn, 전투 찬가입니다. 오데타의 노래로 듣고 계시는 이 군가의 가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종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곡에 가사로 쓰일 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줄리아 워드 하우였습니다.
1861년 수도 워싱턴 DC, 눈비가 내리고 질척거리는 겨울 날씨에 이곳에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병원은 부상병으로 가득 찼고 포토맥 강만 건너면 주가 다른 버지니아에서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줄리아 와드 하우는 호텔에서 지친 몸으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북군 병사들을 만나보려고 먼 길을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작가이자 사회개혁운동가이기도 한 그녀는 눈에 어른거리는 지친 군인들의 모습과 부상자들의 아우성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약간 잠이 들어있을 때도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은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그녀도 알고 있는 행진곡이 있었습니다. 그 행진곡은 노예제 반대 투쟁을 하다 숨진 존 브라운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무덤에서 흙으로 변해갔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줄리아는 1819년 뉴욕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줄리아는 개혁운동가이며 시각장애자 교육 전문가인 새뮤엘 그리들리 하우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보스턴에서 살았습니다. 줄리아는 다섯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줄리아와 새뮤엘은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이들은 커먼웰즈라는 신문을 발행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했습니다. 줄리아는 존 브라운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다 같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브라운처럼 폭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치 않았습니다.
1859년 존 브라운은 오늘날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하퍼스페리라는 곳에서 노예 폐지를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운은 그곳에 있는 무기공장과 군수품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브라운은 체포돼 반역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고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존 브라운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래로 전파됐습니다.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도 이 노래였습니다. 줄리아 와드 하우도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을 묘사한 가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호텔방에 누워 씨름을 하고 있던 줄리아의 머릿속에 갑자기 병사들의 행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 새로운 가사로 쓰일 시 어휘들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의 구절이 저절로 떠오르자 나 자신도 놀랐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떠오를 때까지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그 다음에는 벌떡 일어났다. 즉시 정리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가 사라질까 봐 서둘러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시를 적어 내려갔다.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주님께서 재림하는 영광 내 눈에 보이네. 재어두신 분노의 포도 짓밟으며 오시네. 공포의 검 휘두르며 운명의 번개 내리시노니 주님의 진리가 오나니.
나는 마지막 절까지 써내려갔다. 그제서야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무언가 중대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으로 느껴졌다.
당시 미국의 저명한 월간 잡지인 애틀란틱 먼슬리는 하우예인이 쓴 시를 4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1862년 이 시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하우의 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훌륭한 행진곡에 딱 어울리는 어휘들이었습니다. 유니온 아미, 즉 북군 병사들은 이 시를 가사로 붙여 행진곡으로 불렀습니다. 새로운 가사를 붙인 이 곡은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즉 공화국 전투 찬가라는 의미의 공식 행진곡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줄리아 와드 하우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그녀를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이 끝나고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우울해졌습니다. 북군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우 여사와 링컨 대통령도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링컨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몬 대합창단이 부르는 마지막 부분 들어봅니다.
1865년 북군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줄리아 와드 하우는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우는 참정권을 비롯해 남녀 동등권 운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1868년에는 뉴 잉글랜드 여성클럽을 설립하고 교육과 경제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도 투쟁했습니다. 하우는 30년 이상 이 클럽의 회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줄리아 와드 하우는 평화운동에도 가담했습니다. 1870년 그녀는 세계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각종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여성총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 해 하우는 국제여성평화협회를 설립하고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녀는 계속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슈들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와 그녀의 시 낭송을 들었습니다. 줄리아 워드 하우는 1910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적 노래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누가 이 곡을 썼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가사를 지어 이 곡을 유명하게 만든 줄리아 와드 하우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애창되는 행진곡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의 가사를 쓴 줄리아 와드 하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